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저자에게 나타나시고 율법 아래 나타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 특히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융재가 벌써 저렇게 컸죠. 하나님이 이제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하셔서 수정체를 되게 하셨습니다. 그 수종체가 뭐합니까? 체세포 분열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였던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모양을 띠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열 달을 채워야지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물론 종종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열 달을 꽉 채워 나온 아이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뭐 칠삭둥이가 나와도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열 달을 꽉 채워 나와도 100일을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여는 이유가 아 얘가 죽지 않고 잘 살았구나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기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열 달을 채우지 못하면 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동물들이 그런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씨앗만 딱 보면 이놈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럼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얘가 살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막 딱 심으면 바로 막 나무가 되고 바로 막 엄마 뱃속에서 갑자기 얘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이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생명이 정말 생명이 자라는 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자라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 보여요. 물론 애가 커서 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알 수 있죠. 엄마 배가 불러오고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아기를 가졌나 하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 불러오는 걸 보면서 요즘은 초음파인 거 알지만 하나님 원래 디자인한 거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으로 이 생명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내 손에 정확하게 잡히면 이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쉽지 않은 걸 느끼게 만들죠. 불안해진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때로는 조급해하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두렵다고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위험하게 돼요. 마치 아이가 열 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기 힘들다고 내가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얘 한 5개월 만에 나와 이래버리면 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해도 내가 조금 불안하다고 해도 내가 두렵다고 해도 그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마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완벽하게 계획을 하셔서 완전하게 일을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게 꼭 주시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그 후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때 오셔야 했던 이유는 그때가 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왜 그때 오셨는가? 하필이면. 왜 그때 오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모래시계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밑에는 비어지지만 밑에는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차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때가 찰 때까지. 쭉 해서 때가 탁 차면 그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가장 완벽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듯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 역시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때를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할까요? 불안해해요. 그 때를.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조급해함으로 무엇인가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왜냐면 그때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 하셔야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렵죠. 불안하죠. 힘들죠. 때론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다. 그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예수님 보내야지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늘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도 야 갑자기 너 오늘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때를 찰 때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갑자기 하나님 뭔가를 하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엇인가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성경책으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뭐죠? 성경책으로 보면 말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단 한 장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딱 그냥 한 장이에요.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고 한 장 넘기면 갈라디아예요. 아니 말라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은 약 40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흔히들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러니까 기록된 연도로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시대에 예언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말라기였던 거죠.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때 말라기서로 이제 느헤미야로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절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례요한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하면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리라 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점점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채워서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신하들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요한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쨌거나 구약의 이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때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얼마큼 걸릴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그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니까. 문제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까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다. 시간이 멈춰있고 마치 타임머신 타듯이 아니면은 공상 FS 영화에 나오듯이 딱 냉동인간이 됐다가 하나님 때가 딱 돼갖고 탁 얼음이 풀려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생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나는 뭔가를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냉동인간처럼 멈춰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00년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400년의 시간이 갑자기 없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400년의 시간이 역사에 남아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이 400년 시간 동안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잠깐 세계사를 되돌아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엄청 강대국이었어.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럼 이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헬라제국인데 헬라제국의 대빵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합니다.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유럽으로부터 이집트로 해서 인도 있는 지역까지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게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그가 이뤘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이 헬라 제국, 헬라 문명의 특징은 얘네들은 뭘 잘하냐면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문화를 끌어들여서 다 녹여버려요. 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근데 참 이 알렉산더 장군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엄청난 헬라 제국을 만드는데 요절을 합니다. 젊은 33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 2세들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어린 애들이 그 초강대국, 그 엄청난 헬라 제국을 담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함께 있었던 4명의 큰 강한 장수들이 4개의 지역을 쪼개 먹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윗지역에서 4개 지역을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쪽 이집트를 맡고 있던 게 톨레미라고 하는 가문이었고 팔레스타인 윗지역을 맡고 있던 게 셀루쿠스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계속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톨레미 가문과 셀루코스 얘네들의 싸움을 다니엘 시대에 예언을 해놓은 거죠. 얘네들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막 차지하려고요. 여기서 뭐 마카비 혁명도 나오고 한우카도 나오고 이때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헬라 4개 쪼개졌던 헬라 제국을 점령한 게 누구냐면 로마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던 시절이 이제 그 헬라 문명과 로마의 지배하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인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냐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때 오셨는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몇 가지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이 알렉산더 장군이 온 세상을 헬라 제국 만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말을 다 통일시켜버렸어요. 헬라어로. 공용어가 헬라어가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헬라어를 쓰면은 그 모든 지역이 다 헬라어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했던 중에 가장 잘했던, 그래서 잘한 거죠. 잘했던 건 뭐예요?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도로를 왜 닦았냐면 전쟁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도로 타고 군대가 신속히 이동하려고 도로를 닦아놨어요. 그리고 로마 하면 떠오르는 말, 팍스 로마나가 생각나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확산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엄청난 복음 전도자지만 바울이 물론 성령의 능력도 뛰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요즘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배우느냐고 시간을 꽤 많이 보내야 해요. 선교 가고 싶어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어딜 가도 헬라어를 쓰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이동하는데 용이하죠. 그리고 팍스 로마나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핍박이 일어난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에서 핍박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법정에 가요. 총독에게 가고 갑니다. 그럼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이 종교법 때문에 고발을 했을 뿐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준비가 끝나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급격하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언어의 장벽이 있고 안정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고 길이 다 막혀 있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그 일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확실한 준비가 끝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로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죠. 이 단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끝나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안 됐어요. 또 바사가 제 지배를 합니다. 헬라가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아니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언제 회복이 될까? 과연 회복은 될까? 이 일들은 끝날까? 언제 끝날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는데 과연 이 일들은 벌어질까? 이런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는 거는 그나마 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구나를 생각하고 보는 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하지만 누군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400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역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볼 수 있죠.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을 지내고 있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거지. 심지어 예수님 와도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분인지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기다리고 해도 때로는 우리 눈에 확인될 수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내가 여전히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침묵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자라고 물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30년 종살이를 할 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일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냥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하셨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이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리라가 엘리야가 왔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알았냐면 아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아 메시아도 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약속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이룬 게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걸 이룬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룬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한번 내 삶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은 다른 건 역시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그 전에 그때 이때면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걸 알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아마 지금 또 경험에서도 지금은 지금이었고 내일은 내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들 역시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일상을 보내는 삶 속에서 다 까먹어요. 일상을 보내는 시간 속에서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까먹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지도 까먹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랬던 것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조급함만 남아있어요. 이게 어둡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을 몰랐을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오셨는데 왜 몰랐을까? 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붙잡고 기다렸으면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앉은뱅이를 고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이사야에 그렇게 했거든요.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얘네들을 고칠 분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는 몰라요.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돼도 하나님의 때인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꾸 껍데기만 남을 수 있거든요. 본질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형태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때가 돼도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까? 막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자꾸 가다 보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루 일상생활을 보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까 알 수 없어서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터널 끝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 하면서 내 삶에, 내 어떤 모습에,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네. 하지만 그분께서 그 기다리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싹이 땅속에서 어떤 일을 벌어진지 모르잖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이지 않잖아. 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 나는 모를 뿐이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한 때를, 나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좋은 목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계획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껍데기만 남는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나한테만 의미 없을 뿐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느꼈어요. 나 이거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건 잠깐 내가 하고 있을 뿐이야. 앞으로 나 이거 안 할 거니까. 대충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이 일이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나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건 안 할 건데.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그걸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지나가야 아 이래서 나 이걸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을 나에게 보내게 하신 거구나. 나중에 가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분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조급함이 올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셨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